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들었습니까? 응답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또 참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 약속의 형태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도 있고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도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깊숙하게 드러나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언약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또 아브라함이나 나중에 모세,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게 다 일맥상통해서 마치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돋아나고 잎이 나고 점점 웅장한 나무가 되어가는 것처럼 성경의 언약이요 이게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언약 속에서 거대하게 펼쳐져가는 그런 것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언약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만 예로 들자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하셨는데 하나는 부림, 자녀를 낳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언약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 얼마 전에 창세기도 묵상하고 몇 달 전에 출애굽기도 묵상했습니다만 출애굽기 1장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다 부림이고 자식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요 아주 위협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좀 약화시키려고 강제노역을 시키죠. 그런데 사실 이런 건 미리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야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거다.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자면 거의 한 400년쯤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거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사야 48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거를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이 다 그랬고요.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 묵상할 때도 이를테면 애굽에 하나님이 열 가지 심판, 열 가지 재앙. 그런데요, 미리 다 말씀하세요. 어떤 재앙이 올 거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말씀하시죠. 언제 이거를 거두어야 될 거냐.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세요. 그리고 애굽 군대를 아주 그 홍해에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또 입증해 보이세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 내리는 그런 장면 보더라도 출애굽기 8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언제 이 재앙을 거둘까요? 바로왕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바로왕이 원하는 시일에 그거를 딱 거두어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수많은 증거들로 가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이유는 이거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또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뚜렷하다 할지라도 완악하고 굳어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새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완고하고 아주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리면 와가지 무슨 재앙이 임할 건지 언제 없어질 건지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다 구분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도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열 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열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어도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편팔과 큰 능력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기들이 그거를 목도했어요. 애굽 모든 장자가 다 죽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숨어 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 만나 먹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주시는 그런 물 마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 큰 은혜, 그 큰 능력, 그 큰 영광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큰 영광을 보더라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겸손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은혜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면 마음이 안 드는 인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마음이 완악하면 마음이 안 드는 인간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보기 싫은 인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은혜의 감각이 사라지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 불일듯 일어납니다. 보기 싫은 인간이 많아지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면 점점 날카롭게 되고 점점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거만해져요. 마음이 완악하면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많아져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면 화나는 일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서 뭐든지 스스로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 뜻대로만 되면 무엇이든지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겸손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하면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화가 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 어떻게 그 삶에 감사와 찬송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속에 분노가 가득 차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지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어있습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날카로워지고 아주 거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굳어지고 완악한 것이요, 남의 문제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을 보더라도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줄 모르면 언제든지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 그리고 사실 그 완악함 가운데서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요, 이게 특별히 곤란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 1절, 4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배도 드려요. 예배 잘 드리는데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거는 이를테면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인,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조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모태신앙인 거예요.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자기가 속해 있었다. 그래서 그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분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야곱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태신앙에서 태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신분 혹은 자기 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예를 들면 2절 보시면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이 사람 자기들은 성전에서 살았다 이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 사람 자기는 믿음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거죠. 진실과 공의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 마땅히 드러나야 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공의가 있는 거는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나 진실한 사람을 보면 그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을 보면 그거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진실한 사람이 귀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보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을 보면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 속여먹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막 욕하고 할 게 아니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칭찬하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정말 귀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정말 귀하십니다. 근데 진실한지는 잘 모르시겠죠. 근데 대부분 다 진실해요.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늘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분들을 만나면 그거를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그거를 칭찬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과 공의는요, 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자주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을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보통 진실 이러면 그거는 마음과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의 진실함, 이거 아니고 성경은 마음의 진실함은 항상 삶의 열매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신앙 고백은 항상 몸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의 신앙 고백은 삶의 헌신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실과 공의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 그거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경건 헛거야, 더 중요한 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을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성경이 야고보서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서도 아주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예배자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네가 종교적인 행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이거 가지고 오는 거 내가 그거 만족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너희가 가지고 오는 짐승의 고기를 내가 먹고 그 피를 마시겠느냐? 그거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결국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될 마땅한 열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가 말하는 진실과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오늘 이사야 1장 16절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랬는데 뭐가 악한 행실이고 뭐가 행악이냐? 종교적인 행위,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서 남 돌아볼 줄 모르고 연약한 사람은 챙길 줄 모르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일에 열심히 내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악한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잘 배워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성경이 악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남을 돌아볼 줄 모른 채로 그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네가 예배자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진실하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공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기대, 그런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는 복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요,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포기할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남들을 섬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인 거죠. 자기 권리 포기, 자기 희생, 자기 행복 다 내려놓고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뭐 이런 거 묵상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대가로 자기가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자기를 점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점점 강해지는 거는요, 그거는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과시해야 되고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존심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병든 신앙이지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짓밟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십자가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사용한 형틀이라고요. 죽이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매달아놓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존심,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러면 예수님 닮아가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내 삶을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작아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게 정말 좋은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과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도요, 아, 나 그거 다 알아, 그건 나 다 아는 이야기,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듣는 것이 아니고, 야,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니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미 알았노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옛날에 내가 다 들었는데 뭐 그거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 대단히 곤란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가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 앞으로 사람을 이끌어내고, 뭐 이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 야,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말씀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다면 그거 다 아는 이야기,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응?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거를 자꾸 과시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한다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들이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네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이거는 찬송하면서 전파해야 될 말씀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는 않고, 야, 그거 다 아는 이야기, 내가 그거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히려 거만함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 아주 완악한 태도가 아니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릎 꿇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 옛날에 나 다 들었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아주 우습게 말한다면, 그걸 아주 가소롭게 여긴다면, 그거는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가볍게 듣는 거죠. 자기가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안다고 그러는데 순종은 안 해요. 다 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다 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 포로되어 살지는 않는다고. 그러니 진실함이나 공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사실 그런 완악함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완악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만한 사람 많아요.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런 인간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8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배신자예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라도,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멸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멸절하지 않겠다. 물론 완악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은요, 은은 풀무 도가니에 넣고 불을 떼어서 정련하면 은은 찌꺼기가 빠져나오고 순은이 남는 거예요. 은은 풀무에서 연단하면 정말 깨끗해져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고난을 풀무에서 연단해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은이나 금은 불로 연단하면 깨끗해지는데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아요. 엄청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겸손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건이 잊혀지면 다시 원위치.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굳어지고 완악해서 잘 변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멸절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세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절대로 욕되게 하지 않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천지에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품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고대 사회에는요, 이게 신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비천하고 하찮은 사람들, 아니면 좀 귀족들, 왕, 이런 각 신분이 어울리는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품격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위엄 때문에라도 절대로 이런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세요.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데 누가 그 하나님 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은혜로 인치시면 절대로 그 인간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완악함과 거짓됨과 온갖 교만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시 변화시키실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방황할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끊어 안으시겠다고. 연약한 영혼, 완악한 영혼이어도 끝까지 짊어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타락한 세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사야 48장 18절 19절 보시면 그 앞에 슬라이드 이사야 48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의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런데 주의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좀 그 말씀에 매임받으었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건데 이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공의를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에 대하여 노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혹시 농사 지어보신 적 있습니까? 텃밭에서 여러분 무슨 뭐든지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먹으려면요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제가 저 야고보서 말씀 묵상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성도 출산. 근데 제가 저 말씀 묵상하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에요. 열 달 배속에 품고 있다가 출산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 과정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거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마치 기계처럼 뭐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면서 굳어지고 강퍅한 마음으로 대항하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치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시듯이 애를 쓰고 계신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저 명령으로 말씀으로 뭐 그냥 비인격적으로 기계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짊어지시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신 것이 지금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삶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끈기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빚어내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면서 하나님이 그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멸절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듯이 몸부림치고 계신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러면서 그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거는 정말 주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을 낳으시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시는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사실 그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을 끌어안는 겁니다. 아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짐승 새끼는 키워도 사람 새끼는 키운 거 아니라고 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끌어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돌보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남들과 얽히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사람들과 얽히기 싫어서 혼자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사람하고 나는 얽히기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많은 상처를 짊어지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통과 많은 상처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상처를 짊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아픔을 짊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한 눈물 없이 다른 영혼 때문에 받은 상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불가능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상처를 짊어지신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모든 상처는 우리가 예수님께 준 상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연약한 영혼, 내게 상처 주는 영혼을 끌어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연약하고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사랑은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성경을 읽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가면서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책으로만 사랑을 배워가지고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으로만 들어가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응답하면서 정말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을 끌어안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짊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 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